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측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말로만 인도주의 사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 측의 이산가족 상봉 재개 제의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North Korea to denuclearize.
We agree to place this issue at the top of our agenda.
데니스 로드만이 갈 때마다 우리 가족으로서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쪽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또 절친한 친구라고 계속 광고를 하는데 이 미국 시민에 대해서 갇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좀 언급을 해주면 혹시나
There's an appropriate time and place for such sports diplomacy, and obviously this is not an example of that.
지난 한 주 동안에 등장한 주요 뉴스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설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거부한 북한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이 한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외교 장관들이 회담 후에 워싱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발언, 그리고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씨의 어머니가 이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만의 행보에 유감을 나타낸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미 국무부가 로드만의 행보는 스포츠 외교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발언 등 들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윤국한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가원수가 연초에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요. 올해도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거론됐는지 우선 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 지난 6일이었죠. 이번에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특히 나라 안팎에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이번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 기자회견은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사실 처음 열린 거였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그 이전에는 그 해외를 순방하면서 해당국의 외신들하고 기자회견을 별도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또 네. 한국 국내적으로 현안이 워낙 많았던 때문에 그 국내외에서 그 아주 관심이 컸습니다. 이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요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경제를 회생하는 문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 그리고 공기업 개혁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했고요.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 통일 문제라든지 이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서는 이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나와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의 의미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 대박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큰 돈을 벌거나 네. 또는 큰 일이 벌어지는 걸 뜻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좋은 일이란 말인데요.
네.
이 발언을 놓고 사실 그 일부 한국 언론들이 그 한국 정부가 북한 내 일종의 그 급변 사태에 따라서 통일 가능성에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나왔고요.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했는데요. 설을 맞아서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자. 그 내용도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한 간에 합의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그 상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사흘을 앞두고 돌연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취소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깝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요. 이 설을 맞아서 이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그렇게 남북한 간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산가족 상봉을 이 올해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에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측의 반응이 한 나흘 만에 나왔는데요. 꽤 여러 날 있다가 북한 측의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죠. 북한 측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북한 측의 그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하죠. 조평통이 네. 그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한 두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먼저 그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는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연례 합동 군사 훈련. 사실 이 군사 훈련은 그 방어적 훈련으로 미국과 한국 측이 그 훈련 전에 항상 그 북한 측에 미리 통지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항상 이 군사 훈련을 문제 삼아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 내용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내용으로 볼 때 그 한국이 그동안의 대결적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한국에서 군사 훈련이 벌어지지 않고 북측의 제안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런 이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좋은 계절에 다시 마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나중에 제의에 응할 그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좋은 계절이라는 말을 두고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좋은 계절이라는 참 애매한 표현인데.
예, 그러나 액면 그대로 말하면은 북한 측이 표현한 대로 그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 한미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요. 북한이 그동안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상당히 매달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자고 이렇게 그 제안한 바도 있고요. 한국의 정부는 이번에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를 제안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네.
바로 이것이 북한 측이 거부한 그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한미 간의 합동 군사 연습이 2월 말에 시작해서 4월 말에 끝나게 됩니다.
네.
그 전에는 사실 이 다시 북한 측이 입장을 번복해서 이산가족 상봉에 응해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 여운을 남기고 있고요. 그런데 그 통일부에서도 그 뒤에 또 다시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금강산 관광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쪽에서도 좀 어떤 여유를 좀 보이는 건가요?
이제 북측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의를 해오면이라는 조건이 사실은 붙어
네.
있습니다.
이제 네.
그게 결국은 한국 언론들의 그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금강산 관광은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한국의 그 관광객이 북한의 그 초병의 총격에 피살되는 사건 때문에 지금
네.
중단된 상태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가 그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적으로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또 새로운 제안을 할지 그걸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국 정부의 그 관계 당국에서 정의한 걸 보면 이산 가족이란 것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을 거치는 동안에 뿔뿔이 흩어진 그 일세 가족들 그 자녀 그런 전체를 다 합친 건데 그래서 이제 천만 이산 가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인도주의 사안으로 그 정치와 분리해서 치르자는 그런 현안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돼 있고요. 이산가족들 중에 80%가 지금 70 40대 이상이고요.
네.
더 많은 숫자가 80대입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매년 그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가족을 정례화해서 상봉 행사를 좀 더 많은 분들이 더 이상 그 돌아가시기 전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한이 시급한 조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박 대통령도 올해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캐리 미 국무장관 그리고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 회담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네.
지난 7일이었죠. 7일 워싱턴에서 이제 두 장관이 만났습니다. 장성택 처형 등 그 북한의 정세가 급박하게 그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났다는 게 상당히 그 관심을 끌었고요. 회담 후에 그 예상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네.
북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캐리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다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나 핵 무장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강조를 했고요. 또 그 한국의 방어에 대한 확고한 그 의지 이것도 이제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에서 벌어진 심각한 상황과 한반도에 미칠 잠재적인 여파에 대해 검토했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이를 놓고 일부 언론들은 미국과 한국 양국이 최근 그 북한의 정세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한일 관계도 좀 언급이 있었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존 캐리 국무장관은 이례적으로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다고 윤병세 장관이 일본과의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일본을 거론하진 않았고요. 다만 최근에 동북아시아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과거사 문제가 영내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가 이딴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사실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지만은 준비해둔 내용을 그 발표만 하고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걸 놓고 이제 일부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그 한일 관계 민감한 문제 때문에 질문을 피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관측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또 하나 이 그 한국과 이 국제 사회와의 관계로 이 한국 정부가 북한 정세의 관련국들과 그 두루 협의를 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국 외교부가 짧게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9일입니다. 북한의 내부 정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장성택 그 처형 이후에 북한 내 정세가 유동적인 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강화에 대비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이런 입장 표명이 그 미국의 캐리 장관과 한국의 그 윤병세 장관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왔다는 점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갑니다.
네.
한국 외교부는 이런 협의 채널이 그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 육자회담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것과 덧붙여서 최근에 북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실 그 윤병세 장관이 캐리 장관과의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휘발성이 있는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은 주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한 거지만 이 북한의 그 내부 정세는 현재 북한은 일단 핵과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위성사진동을 통해서 포착된 바 있고요.
네.
특히 장성택 처형 직후에 내부에 상당히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이 저해된 상태를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상황이 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바깥에 그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 상황에 상당히 휘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국들과의 북한 정세 협의에 대한 언급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 거의 일주일 동안 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만이 북한을 방문한 이야기는 참 화제도 됐고 또 논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농구 선수단을 대동하고 북한을 갔는데 이번에 북한을 간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네, 데니스 로드만 평양 방문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네.
이번 방문에는 케니 앤더슨, 클리프 로빈슨 등 그 여섯 명의 전직 미 프로농구 NBA 선수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번 방북의 주 목적은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기념해서 북한 선수들과 그 친선 경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로드먼 일행은 지난 8일 평양체육관에서 북한 선수들과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이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경기 후에는 로드먼이 영어로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김 위원장을 보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약간 그 동작이 어색하긴 했지만 동양식으로 김 위원장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방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점들이 좀 비판을 받고 있나요?
이동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또 거기에서 90도 각도로 절을 하고 네.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이 데니스 로드만이 스포츠 운동선수이긴 하지만 이 북한의 인권의 끔찍한 실태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것과는 정반대의 그 언행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드만의 발언 중에 보면요. 이 김정은 원수는 인민을 걱정하는 진정한 지도자이고 인민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를 바라보는 시각, 특히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보는 시각하고는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나 이번 그 방북 과정에서 이 북한에 1년 넘게 억류되어 있는 케네스 배시에 대해서 이 북한 당국이 15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조치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해서 더욱더 그 비난을 샀습니다.
네, 미국의 이 뉴스 전문 채널인 CNN의 앵커하고는 좀 일종의 설전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가 예.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때?
지금 방금 잠깐 그 윤 기자가 지금 언급한 대로 배준호 씨, 케니스 배 씨가 지금 언급된 게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그 배 씨 가족들과 미국 인권 단체들 그리고 언론들로부터 아주 그 따가운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물론 그 케니스 배 씨 가족인데요. 저희가 또 그 케니스 배의 또 모친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가족의 반응을 좀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저희가 배명희 씨, 케네스 네. 배 씨의 모친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요약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다.
네.
케네스 배 씨 석방과 관련해서 로드만이 그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면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도 없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로 가고 거꾸로 지금 그 아들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기대는 접었다.
네.
그런 사람한테 뭘 기대하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국무부에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로드만의 행보가 외교를 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로드만의 방북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매번 방북 때마다 국무부는 상당히 이제 거리를 둬왔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 가는 방문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네 번째 방북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은행이나 활동이 언론에서 말하는 그 이른바 농구 외교 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네.
이런 입장까지는 내놨습니다. 한 가지 그 덧붙이자면요. 물론 그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로드맨의 은행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 민권 운동가라고 할 수 있죠. 제시 잭슨 목사인데요.
네.
흑인 목사입니다.
네, 네.
이분은 그 로드맨의 행보를 미국과 중국이 탁구를 통해서 관계를 튼 이른바 핑퐁 그 외교의 비유를 하면서 로드만이 농구 외교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로드만이 사과를 했죠? 배시 가족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그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술도 마셨고 네. 또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오고 그 당혹스럽게 가족들을 만든 데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뒤에 또 가족들은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비싼 선물을 줬다 이런 것도 지금 그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일부 물론 그게 이제 아주 정확한 정보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네, 네. 않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언론 보도인데요. 그렇지만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품목 중에는 일부 사치품이 있고 또 그 네. 사치품 중에는 유엔 제재 대상이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한 그 내용이 파악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론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미국 전 프로 농구 선수의 북한 방문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일 때 그 일을 담당했던 국방장관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 그 전투 전쟁 그 전략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그런 회고록을 냈다고 해서 많은 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장관이 어떤 회고록을 냈길래 이런 문제가 지금 그 시끄러운가요?
이제 먼저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죠.
네.
이제 문제의 회고록은 다음 주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일부 내용이 먼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건데요. 지금 미국 정가에서 아주 묘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회고록은 그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그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또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잘 그 알려진 대로 1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2년여간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가장 신랄하게 그 비판을 받은 인사는 조 바이든 부통령인데요.
네.
회고록은 그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매우 강직한 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난 40여 년간 외교 안보 이슈에서 항상 잘못된 판단을 했다.
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프간 정책과 관련한 비판이 줄을 이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는 그 지지가 확고하지만 정책에서는 알카에다를 퇴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전쟁을 끝낼지에만 집착했다.
네.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이죠. 또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지난 2007년 클린턴 전 장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라크에 대한 미군 병력의 늘리는 걸 반대했다.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 민주당 대선 그 후보 자리를 놓고 아주 치열한 그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고록은 클린턴 전 장관의 그 긍정적인 면도 평가를 했는데요.
네.
현명하고 이상적이면서도 또 실용적이고 또 매우 강인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들도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회고록은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그 젊은 참모들이 외교와 군사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관리들은 멀리하고 이들 그 측근 인사들의 지나치게 의존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었는데요. 지난 2009년 9월에 아프간 정책을 놓고 자신과 백악관 참모들이 아주 심하게 충돌을 해서 국방장관 그 사임 직전까지 갔다. 이런 일화도 공개했고요.
네.
백악관 참모들이 그 전쟁에 대한 이해가 그 부족해서 전쟁 수행을 마치 그 과학 문제 푸는 것처럼 활용했다. 뭐 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이 책의 양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그 양 전체가 다 그 비판으로만 채워졌는 건 물론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그 그 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쟁 정책을 비판하는 그 내용만큼은 대단히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을 그렇습니다.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츠 장관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 이 게이츠 장관의 이번 회고록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해서 이 백악관의 고위 참모들을 비판한 내용들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게이츠 장관이 초당파 성향의 온건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아, 네. 또 상당히 그 이성적이고 차분한 인물로 평가받은 데다가 특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국방 전문 기자는 이 로버트 게이츠 전 장관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최고의 국방장관이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자기가 그 밑에서 봉사를 했었던 현직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게이츠 장관은 그 중앙정보국 미 CIA와 백악관에서 주로 많이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때부터 공직에서 근무하면서 무려 8명의 대통령들을 밑에서 일을 했는데요. 주요 경력을 보면은 이 1986년부터 89년까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죠.
네.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까지 중앙정보국 CIA 부국장을 했고요.
네.
이후 91년까지 조지 부시 그 아버지 대통령 때는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93년까지는 CIA 국장을 했고요. 이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 텍사스 A&M 미국의 명문대학 총장을 했고 국방장관을 한 것은 2006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근 5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아들 부시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 이르기까지 두 대통령 밑에서 국방장관을 한 것이었고요. 이 기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런 인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비판을 받은 백악관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그 해당되는 인사들 이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백악관은 그 수습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회고록의 일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그 지난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저녁에 성명을 발언했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정책을 옹호를 했습니다. 알카에다를 퇴치하는 임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네.
또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도 적극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에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았죠.
네네.
바이든 부통령이 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발칸반도를 비롯해서 이라크 전쟁 등에서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의 자문에 매일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도 이제 성명에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또 그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갖는 그 오찬 회동을 사진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는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 이벤트로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회고록 출간을 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어떤 그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특히 2016년 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아프간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 아프간 전쟁 미군 철수 일정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아프간에서 미군은 올해 안에 전면적으로 철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그 군 병력 훈련, 아프간 정규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병력만 남게 돼 있는데요.
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태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카르자이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좀 더 추가로 남아서 치안이라든지 그런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미군 당국 과 아프간 정부 사이에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미국에서는 날씨도 참 일주일 내내 거의 일주일 내내 화제거리였습니다. 참 대단히 추웠는데 미국 전역이 거의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습니까?
네. 그 한파가 몰아닥친 대부분 지역들이 영하 30도대 이렇게 이제 추위에 떨어야 했고요. 일부 지역은 5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그 아주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이제 경우도 아주 속출을 했는데요.
네.
미 전역 6개 주에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폭포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이 엄청난 폭포도 보통 물이 쏟아지면 그 물의 속도나 무게 이런 것 때문에 얼기가 어려운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다 얼었다고 하고요. 좀 대단한 추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기온이 영하 37도였다고 하니까 참 춥긴 춥습니다. 그리고 그 오대호, 미시간호가 넓이가 한반도의 남한의 한 반 정도나 되는 그 엄청난 호수인데 이 호수도 다 얼었다고 하니까요. 참 대단한 추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미국 내 얘기 잠시 들어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우경화 움직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지만 특히 동아시아 그 주변 국가들은 첨예한 그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소위 말하는 이 NSC를 공식 출범시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일본의 NSC를 설명을 하려면 지금 미국의 NSC를 잠깐 그 소개를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일본의 그 새로 출범한 일본의 NSC가 본을 딴 것이 결국 미국의 NSC거든요.
네.
NSC는 그 백악관에 있는 그 대통령에게 안보 문제를 자문하는 기구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은 일반 각료들은 모두 그 의회의 그 동의를 얻어서 인준 절차라는 그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백악관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서 그 밑에 있는 그 참모들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하고 의회의 그 인준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큼 대통령과 아주 그 긴밀하게 그 서로 그 국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또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이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장 가까이서 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참모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이번에 그 NSC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그림에서는 일본이 말씀하신 대로 우경화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첫 단계 조치가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총리가 국가의 그 안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고 직접 그 보고를 받는 그런 기능을 상당히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나라들이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을 하는 이유는 내세우는 그 명분은 뭔가요?
예, 그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것을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를 주변국의 그 평화의 그 유지, 그 주변국들의 이런 그 일을 활동을 위해서 자위대의 영향력을 또 그 군사력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 전수방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어적 개념의 병력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는 주변국에서 위기가 닥칠 때 그 거기에 그 미 일본의 위기로 그 판단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집단 자위권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NSC도 그 맥락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 그 과거 2차 대전 직후에 일본 그 정부 핵심 당국자들은 바로 육해 공군 그의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패전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네.
맥락에서 그 외교 안보 국방 분야의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고요. 그것이 이번에 현실화된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그 움직임과 함께 또 아베 총리가 이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런 것과 물려서 한국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매우 그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이 특히 반응이 아주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뭐 네.
외교부 대변인의 그 발표를 보자면 오늘 내일 뭔가 이렇게 뭐 조치를 취할 듯한 네. 그 정도로 아주 긴박한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과 중국이 다 똑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일본의 그 우경화 움직임을 경계를 하면서도 방위력 증가라든가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응은 직접적인 반응은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미국이 올해 말까지 그 시한을 잡아서 일본과 방위조약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위조약 개정을 추진을 하면서 동북아에서 일본의 긍정적인 역할 또 거기에 필요한 그 일본의 군사력 집단 자위권 이렇게 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는 상당히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상당히 거친 반응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미국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그 집단 자위권이라든지 NSC 공식 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찌감치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국방비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렇겠죠.
감축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런 와중에 그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정책을 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 그 미국의 조금 부족한 면을 메꿔줄 수 있도록 군사력 측면에서 좀 더 역할을 더 해달라는 입장이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집단자위권 말씀드린 대로 NSC 공식출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와 북한의 거부, 미국의 전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만의 북한 방문, 그리고 미국의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으로 인한 그 논란, 또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출범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윤국한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